결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경기 평택에서 일하는 국민TV 조합원 맹꽁이 신동주입니다. 요새 조합의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후원도 하고 혹시나 광고 효과도 볼까 싶어서 광고 신청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건설 현장 크레인 대여입니다. 5톤 카고 10톤 미니 크레인 스카이 작업합니다. 주로 실내 작업하고요. 크레인 쓰실 분 불러주세요. 베테랑 기사가 달려갑니다. 평택 주변 당진, 둔포, 천안, 포승, 안성, 화성 지역입니다. 평택 평안크레인 전화번호는 010-7392-0300, 010-7392-0300번입니다. 전화주십시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안전을 좌우하는 크레인 맹꽁이 평안크레인입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 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잘해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네, 9월 24일자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일보가 단독 기사를 내보냈네요.
예, 11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2011년에서 2013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 이 양반 저 중앙대 총장했던 분 아닙니까?
예, 국악 쪽이었죠?
그렇습니다.
전공이.
중앙대 총장 시절에 1 플러스 3 국제전형 운용과 관련해서 그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2005년에서 2011년,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가기 전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범훈 전 수석은 2010년에 KU학원을 통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연계한 1 플러스 3 국제전형을 도입했습니다. 1 플러스 3이 뭐냐? 중앙대에서 1년, 외국 대학에서 3년을 다닌 다음 외국 대학 학위를 받는 과정입니다.
예.
근데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았어요. 외국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등 학생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대학들에게 이런 전형 하지 말라 이렇게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예.
중앙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왜 이 대학들을 상대로 해서 조기 진압을 못했느냐. 사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쪽에다가 기침 한번 하면은 그냥 대학들이 벌벌 떨거든요.
예.
자, 그런데 상대가 바로 박범훈 수석관이었습니까? 이미 그 정권 초기부터 MB 사람으로 분류됐던 박범훈 수석이었습니다.
예. 취임식 준비 과정에도 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취임식 준비위원장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때 하여튼 긴밀한 MB와의 관계 때문인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렇게 대학들을 상대로 해서 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철해내지 못한 거. 이거 아무래도 박범은 수석의 위상 때문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입니다.
예.
계속해서 국민일보 같은 면 기사를 보면요. 자, 지금 사실 박범은 전 수석뿐만 아니라 송광용 전 수석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둘 다 교육문화수석을 맡았었네요. 청와대에서. 한 사람은 중앙대 총장, 한 사람은 서울교대 총장을 지냈고요. 예. 자, 검찰은 서울교대와 중앙대 등 수사 대상 대학들이 학생들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더라도 해외 대학의 학위 취득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너 1 플러스 3 하면은 반드시 학위를 받아. 그러니까 지원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도를 했는데 확인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알고 있었다면 일종의 좀 사기 혐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검찰이 그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알고도 돈벌이를 위해서 묵인했다면 이거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검찰의 판단입니다.
예.
검찰은 이와 함께 해외 대학과 국내 대학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유학원들이 대학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넸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기록 검토와 수사 계획 수립이 끝나는 대로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프로그램 수익을 유학원과 대학이 나눠 챙겼으며 일부는 학교 고위층에 상납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도의적인 부분 때문에 송광용 수석이 그만뒀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이제 뭐 추가로 확인된 비리는 없다.
예.
혐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죠.
하지만 파고들면 뭐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아, 이게 바로 검찰 수사의 흐름입니다.
예.
오늘 한겨레 일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거짓말 수석. 부실 검증 책임 회피. 청와대 인사 파동 결정판 이런 제목입니다. 송광용 수석의 갑작스러운 사퇴 이유에 대해서 나흘째인 어제에서야 청와대가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아, 방금 조상훈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도리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의 그 설명 자료를 보면은 청와대는 지난 19일 민정수석실에서 송광용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이 건으로 수사를 받고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 100여일 지나서 이 양반 그 검찰 조사를 받은 거를 경찰 조사를 받은 거를 알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송광용 전 수석도 임명 전에 예.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보낸 자기 검증 질문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이제 적은 겁니다.
예.
예.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적은 거네요.
경찰에게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면은 뭐, 고의성 있는 거짓말은 아닌 셈이 될 수 있겠죠.
예. 검찰 정도는 돼야지 내가 뭐 경찰 조사받고 있는 건 이건 수사라고 안 봤을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자, 뭐, 이런 송광용 수석의 해명이 있다 한들, 청와대가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광용 전 수석이 청와대 서면 검증서에 답변한 게 6월 10일이었고요. 내정 발표는 이틀 뒤였습니다. 아니, 서면 검증서에 쓰면은 그게 다 진실이고 진리입니까? 뭐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틀 만에 임명을 한 거면은 제대로 검증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지 참말을 했는지 말이죠.
예.
이런 번개불 인사를 한 셈이니 검증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책임이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져야 마땅한데 뭐 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지라는 얘기는 여러 번 나왔는데 워낙 안 지고 있으니까.
예. 예. 경향신문 보니까 주목되는 기사가 있네요.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히고 있는 여성 골프장 경기 보조원, 즉 캐디, 이 캐디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예.
박희태 전 의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그 여성과의 합의 여부에 대해서 대리인을 통해 다 했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합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혹시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너를 네, 영의 손녀로 맞아드리겠다.
예.
뭐 그런 말인지.
아니면 나인홀밖에 안 했는데 캐디피는 뭐 다 주겠다고 합의를 한 건지. 이제 박기태 전 의장 쪽의 주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피해자의 입장은 어떠한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뭐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박기태 전 의장의 말 참 공분을 자아내게 만드네요.
경찰에 나가서 조사 받아야죠.
예.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직 그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지요. 경찰은 소환 조사 이후에 정식 입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합의를 해도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받도록 이렇게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도 끝이 아니다. 경찰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지금처럼 의지를 가지고
네.
반드시 좀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가 끝난 상태고요.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7면인데요. 하천변을 뒤덮은 가시박의 습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외래식물, 호박잎처럼 생긴 외래식물인데요. 가시박이 지금 지천으로 널려 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은 전북 전주천에서의 그 상황들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말이죠. 서울 밤섬, 경기도 여주, 경상북도 구미, 안동 여기도 지금 뭐 가시박이 그야말로 그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워낙
예.
넓게 퍼져 있어서 매꽃이나 칡, 환삼덩굴 같은 토종식물은 실종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둔치뿐 아니라 제방변 나무에도 가시박이 거적을 씌운 것처럼 휘감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경쟁 토종식물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머지않아 모든 하천이 가시박 천지로 둔갑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4대강 공사 여파라는 겁니까?
환경운동연합의 분석이 그러합니다.
예.
수변 토양이 갈아 엎어지고 그늘마저 없어진 데다 이렇게 하루 30cm씩 자라는 가시박이 폭이랑 수만 개 씨앗을 강물에 흘려서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재앙은 이미 예견됐습니다. 4대강 사업 직후인 2009년에 강병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북미산 외래종인 가시박이 4대강을 중심으로 맹렬하게 번지면서 식물계의 공룡이 되고 있다. 방치하면은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예상대로 엄청난 번식력, 제거하고 또 제거해도 무서운 속도로 번져 나가고 있는 이런 가시박. 예, 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야지. 지금 뭐 환경운동 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낯들고 나서서 이렇게 뽑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
가시박이 녹색이죠. 예. MB가 말한 녹색 성장이 이런 건가 봅니다.
예. 박의 일종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예.
가시박.
이명박하고는 다른 박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박 얘기를 하셔가지고, 딴 박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한국일보 보면은 단풍잎 돼지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풍잎 돼지풀. 이것도 역시 무차별 번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종입니다.
예.
11면에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외래식물은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2년 만에 6배 폭증했다고 하는데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그리고 세종시 부근에 집중 분포하고 있고요. 역시 하천과 도로, 농경지 주변에 번성해서 토종식물과 농작물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에는 하루 30cm 가까이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cm. 왜 예전에 그 자 있지 않습니까?
자. 예.
그 정도 길이로 자란다는 겁니다.
하루에 말이죠.
예, 하루에. 어마어마한 거죠. 이 풀은 북미에서 들여온 사료용 건초에 씨가 묻어서 국내에 유입됐는데 정확한 유입 시기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4대강 사업이 또 여기 얽힙니다. 4대강 사업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하천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건강에 유해한 이런 단풍잎 돼지풀에 군락질하는 겁니다.
예.
해롭기까지 합니다. 9월이면은 풀 하나당 수만 개에 달하는 포자가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 이 포자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매우 크고 정상인에게도 비염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겨레 보도 보겠습니다. 뭐 한겨레뿐만 아니라 여러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
심은석 전 교육부 교육정책실장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이 정년 퇴임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충남 서산에 있는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 전관예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전관예우 하면 또 관피아라는 신조어하고 얽힐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자,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 학교 오케스트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원인 박모 연구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심은석 전 실장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받고 그래서 지난 7월 3일 직위해제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심은석 전 실장은 이의 신청을 했는데 재심위가 기각을 했고요. 정년 퇴임을 불과 열흘 앞둔 8월 26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8월 31일자로 이렇게 퇴임을 했던 거죠. 그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금품수수로 인한 파면이나 해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규 채용이나 특별 채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 심은석 전 실장 징계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위해제 중에 사립대 교수로 재취업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징계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교수로 근무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이 예상되군요.
예. 이런 사람을 또 교수로 임용한 대학은 또 어떤 판단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몰랐을까요?
충남 서산에 있는 한서대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보 전관예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 기사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일보 신면에 나와 있는데요. 법원장 출신의 이동명 변호사.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을 맡아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에서 MB의 아들 이시영 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동명 변호사는 2010년 의정부 지방법원장을 역임하고 2011년 5월에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전관예우방지법에 따라서 의정부 지역 사건에 대한 수임 제한 1년이 풀린 2012년 10월 의정부 지법에서 진행 중인 한 형사 항소심 사건을 수임했는데요. 수임료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을 했는데 국세청에다가는 수임료의 절반인 1,100만 원만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어요. 지난 8월에 이동명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예.
법원장까지 지낸 법조계 어른이 돈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니 착잡하다. 수도권 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형사법관이 한 말인데 서울에서 활동 중인 한 중견 변호사도 전관들이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돈을 버니 젊은 변호사들이 수임할 사건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이동명 변호사 그 사건 맡아가지고요 1년 감형을 도출해냈다고 합니다.
예.
잘못된 기업인도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경제활동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전제 속에 사면 약속을 한 겁니다. 기업 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일부 기업 총수에게 사업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가석방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는 대기업 총수 하면은 SK, CJ 회장 아닙니까?
예.
아니, 근데 무슨 법무부 장관이 경제 살리기 걱정을 합니까?
예. 그리고 사면권, 뭐 법무부 장관이 건의는 할 수 있지만,
네.
대통령의 권한인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하여튼 뭐 지금, 경제 살리기에 진정성을 보여주면은 사면 건의할 수 있다. 예. 사면 없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원칙 아닙니까? 예, 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한겨레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터 매각 입찰에 얼마를 냈을까? 뭐 아시는 대로 10조 넘게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썼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현대차로 낙찰이 됐는데 말이죠. 강력한 경쟁자 삼성전자가 입찰 액으로 내건 게 4조 6,700억이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현대차를 과연 이길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인수위망자 아닙니까? 현대차가 말이죠. 그렇다면은 한 5조. 뭐 시장에서는 5조 넘게 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예. 기업들 사이에서는 뭐 9조를 썼다 그런 얘기도 돌았었죠.
예. 그런데 4조 6,700억이다. 이건 결국 이 이재용 부회장이 한전부지 매입에 별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준다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삼성 안에서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한겨레 기사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5월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수년 전부터 한전부지 인수전 참여를 지시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유통, 호텔 등 자신의 주력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지 매입을 강하게 희망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4조 6,700억. 뭐 사실상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이 적은 액수. 이재용 부회장의 그 속내가 어떤지 또 궁금해집니다.
예. 누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는 또 개발 후에
예.
어느 정도 이익을 보느냐
예.
여기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인 건지도 예. 하여튼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예. 예.
자,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서민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하지만 낙후된 주거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경향신문 6면 기사가 있고요. 한겨레는 오늘 사설에서 대학 황폐화시키는 언론 대학 평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뭐 관련한 내용들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합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뭐 6명까지 뭐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 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 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지금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종편, JTBC, 중앙일보의 대학평가를 비중있게 보도하는데
중앙일보가 전국 4년제 대학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성균관대와 고려대가 서울대에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후스텍이 1위에 올랐습니다. 2008년 이후 카이스트에 내줬던 정상을 5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성균관대는 포스텍과 카이스트에 이어 3위, 고려대는 4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두 대학이 서울대를 앞선 건 1994년 중앙일보가 대학평가를 실시한 이후 처음입니다.
삼성의 관계대학인 성균관대학교가 서울대학교보다 낮다는 소식은 기사의 핵심. 신문사의 대학평가, 과연 공정할까? 이를 취재한 MBC 보도.
서울의 한 사립대학 전공수업 강의실. 수업 전 자리잡기 경쟁이 벌어집니다. 수강생이 100명이 넘다 보니 토론식 수업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교수님들하고 이 소통할 수가 없는 거죠. 강연회가 되는 거죠, 전공수업이란.
강의를 나누면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시간 강사를 쓰면 전임 교수의 비율이 낮아져 대학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학의 전공수업, 영어 강의인데 실제 수업은 단어 한두 개만 빼곤 우리말로 진행됩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가서 사는 나라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컬처럴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죠.
좋은 대학으로 평가받기 위해선 취업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이나 인문학 계열 학과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기도 합니다.
신춘문예로 등단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쪽으로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대학 평가 기준의 취업률이 좀 크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것만 고려를 해서
교수들 역시 1년 단위 평가에 장기적인 연구는 생각도 못합니다.
교수들이 주로 이제 단기 업적, 그러니까 양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단기 연구 업적 중심으로 내몰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일부 신문들이 1년에 한 번씩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이나 국제화 또 사회적 평판에 따라서 서열을 매기는 대학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무리하게 평가 기준에 맞춰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종학생회는 중앙일보 대학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미 이들은 신문사가 왜 대학 평가를 하는지 그 맥락을 간파하고 있었는데 종학생회장의 CBS 라디오 인터뷰.
금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대학 순위평가가?
신문을 읽다 보면 뭐 광고 지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장소에서 예. 실제로 9월, 10월쯤에 대학 관련 광고가 급증한다는 논문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9월, 10월 대학 순위평가할 즈음 되면은 대학 광고들이 신문에 많이 붙는다?
네, 그렇죠.
혹시 그것과 연결이 있는 건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드신단 말씀이세요?
뭐 그렇게 연관이 있어서 뭐 광고를 게재하면 순위를 높여줄게 이 정도로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예, 예.
다만 그런 자극적인 기사를 낼 수밖에 없는 문제가 그런 자본적인 문제와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